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또 보겠습니다. 49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도 알 수가 있듯이 인간에게는 다양하고 깊은 욕구가 있습니다. 생존에 대한 욕구, 또 뭐 안전에 대한 욕구, 또 보살핌을 받고 싶은 욕구, 또 섬기고자 하는 욕구, 뭐 여러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셀 수 없는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의 특징입니다. 문제는 욕구의 위험한 측면이 무엇이냐면 그것에 지나치게 탐닉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집착한 나머지 어떤 상황이나 사람도 불사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다양한 죄의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측면이죠. 그러나 인간이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욕구는 좀 부정적인 것이다라는 그런 시각에서 조금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신 그 생명 안에는 바로 본질적인 욕구가, 욕구 체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창조하실 때 생명을 주셨죠. 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명을 주셨죠. 구약 그 원어 성경으로도 똑같이 하나님 동물에게도 네피시의 생명을 또 인간에게도 네피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차원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차원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생명을 주셨는가를 보면 거기서부터 그 차이를 확연하게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직접 불어넣으셨습니다. 인간에게만 행하신 일입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네피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즉 영혼의 존재로 우리가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 영혼의 네피시라는 이 영혼의 단어 속에는 우리가 그 원어 사전을 조사해 보면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인간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 영혼의 네피시 안에는 욕구, 욕망, 소망, 의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살아있을 때 영혼을 가진 존재이다. 나는 말하자면 뭐 정신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욕망,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혼을 굉장히 목마르게 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동경하게 하는 그러한 그 원인을 제공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목마름이 있죠.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 그리움의 대상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찾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셔서 인간에게 인간 안에 내재시키신 그 영혼의 특징인 것이 바로 우리가 목말라하고 동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우주 본질의 중심에 있는 그 사랑을 향하여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그 풍성한 유업의 세계를 향하여 우리는 목말라하고 동경하게끔 지어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이제 이런 욕구를 가진 것이 정말 비도덕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또 자신의 삶도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무조건 이 욕구를 비영적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 자체를 배척하려는 그런 것은 사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욕구 자체는 항상 언제나 중립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지 간에 자꾸 선과 악으로 구분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내가 선을 구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이제 그런 유혹을 받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처음 만난 유혹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실족해서 빠진 유혹이 뭐였죠? 선과 악을 구별하고자 하는 바로 그 문제에 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라라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뱀의 말에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런 욕구는 뭐 나쁜 것, 저런 욕구는 좋은 것, 선한 것, 이런 식으로 욕구 자체를 분별해 놓으면, 그 구분 지어 놓으면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늘의 지혜를 얻는데 차단이 되고 장애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한 것, 악한 것만 분별하면 우리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한 것을 이건 선한 거야 그러면 무조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더 깊어지게, 더 지혜롭게 되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이죠. 선한 것을 설사 택했다 할지라도 지혜를 얻는 데는 실패하는 것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욕구든지 간에 그걸 선과 악으로 볼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나칠 때 문제가 되며 욕구가 너무 결핍이 되어도 문제가 된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욕구의 중도를 지켜가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욕구가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심겨진 그 내재된 욕구들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성숙해지는 것에, 성숙해진다라는 말에는 인간이 이런 자신의 욕구 또 다른 타인의 욕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채워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늘의 지혜를 배우고 하늘의 동기를 얻어서 힘을 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갖는 이런 욕구 가운데에는 배움에 대한 욕구도 있습니다. 그것을 아셨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배우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인간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 배움에 대한 욕구라는 말은 양육에 대한 욕구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바르게 또 잘 성숙되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양육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보다 더 훌륭한 존재로부터 뭔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안내를 받아야 되고 보살핌을 받아서 내가 잘 양육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뭐 유아기 때이죠. 그죠? 그때는 누구나 다 엄마 아빠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기를 정말 열심히 하죠. 근데 이것은 나이가 젊어서만 배움과 양육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를 들어도 죽기 전까지 이런 배움에 대한 욕구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성경을 공부하고 또 뭐 학교에서 강의 듣는 것처럼 설교를 들어서 그렇게 배우고 깨달으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작게 하나에 포함되는 말씀이겠지만 그런 형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에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그 삶의 정황 속에서 주님과 동행 가운데 위로부터 배우는 것에 늘 초점을 맞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두 번 찾고 마는 것이 아니고 1, 2년 찾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그 이후로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항상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칫 잘못 이해하시면 제가 오늘 배움의 욕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온갖 잡동사니 지식이나 뭐 아니면 시사 문제들에 대해서 뭐 정치인들은 어떻고 스포츠인들의 뭐 발 문수는 어떻고 뭐 이런 거 다 그냥 익히고 뭐 그런 거 좋다라는 뜻은 아니죠. 더군다나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맞추어가게 하려고 어떤 술수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경을 지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자식이나 또는 후배들이나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라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목적은 내 영혼의 목마름, 내 영혼의 동경,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정체를 풀어가며 채워가는, 그러므로써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행해야 하는,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움을 잘 터득하고 그리고 익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을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것에 대해서만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두 번째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것은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이 실질적으로 내게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말 자체는 귀가 닳도록 들으셨을 것입니다. 뭐 교회 다니신 지 1년만 넘었으면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들으셨을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은 중요한데 그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것에 대한 답을 얻지 않으면 나는 영적 성장에 있어서 트랩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 한때 무지하게 열심히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 정도면 내가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또 트랩이죠.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날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늘 깊고 명쾌한 그런 발견이 있을수록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주님께 가까워지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양한 그 묵상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뭐 갑자기 그냥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애써야 된다라는 말이죠. 묵상을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내가 또 쏟아부어야 할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의욕도 있어야 되고 그런 모든 조건들을 만들기에 내가 어떤 희생적인 그런 나의 삶의 면모를 자꾸 길러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그 동경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제대로 바르게 듣고 있는가, 또 기도를 잘 하고 있는가에 달린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잘 듣고 기도 잘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어렵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 생각대로 또 남이 해서 좋대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뭐 소나무를 붙들고 막 기도를 해서 뭐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기도를 열정 있는 분들 해보고 싶으시죠? 뭐 해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러나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그거는 제가 얼마든지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고자 하는 것은 이제 1월 달에 매일 성경에서 요한복음을 묵상하시기 시작하셨죠. 그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그 욕구,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그 욕구, 그것을 좀 충족시키드리고자 하는 안내의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늘 신자에게 자각이 되어야 되는 질문이거든요. 요즘 설교 제목에 내게 배우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에 이 질문이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배우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그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할 때 이 세상에 생명을 누릴 길이 많다. 내가 가르쳐줄게. 이슬람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내가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다 이렇게 가르쳐줄 테니까 배워라. 이런 말씀 아니죠? 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절대적인 기준을 인정하는 걸 싫어하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 권위가 상실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권위자예요. 내가 바르게 알고 내가 남보다 깊게 깨달았으면 그것이 자기가 진리가 된다라고 믿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시대에 오셔서 그래 누구나 다 바르게 생각하고 다 각자가 깨달은 것이 진리니까 그대로 살면은 그 기준에 근거해서 살면은 자기 개발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영혼의 깊은 곳에 이룰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게 배우라라는 말씀 아니죠.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든 행동으로든 자신에 대해서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에 대한 종교입니다. 종교라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삶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밝히시고 자신이 드러내신 후에 그것을 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그 권면을 담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서술한 책들이 또 신약의 복음서들이죠. 우리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시는데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잘 드러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요한복음이 어떤 책인가? 요한복음은 참 신비로운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서학자 레온 모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서는 어린아이도 건널 만큼 얕은 웅덩이일 수도 있고 코끼리도 헤엄쳐 가야 할 만큼 깊고 거대한 강물이기도 하다. 이 요한복음서는 어린이라도 읽을 만큼 단순하면서도 그리고 어떤 고도의 정신세계를 지닌 어른들이 정신력을 집중해서 탁월한 정신력을 집중해서 또 이해해야 할 만큼 그런 복잡한 책이기도 하다라는 뜻이죠.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을 모차르트 음악이다라고 비유한 것을 들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모차르트는 클래식 음악가들 중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상당히 잘 따라하고 좋아하는 음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차르트 음악은 굉장히 깊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음악가들도 모차르트 음악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요한복음은 그런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독자층을 점유할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과 이제 21장은 각각 서론과 후기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2장부터 20장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2장부터 12장까지 이제 표적의 사건들을 담은 책이다. 그래서 표적의 책, Book of Signs, 사인이라는 말 있죠. 뭘 가리키는 사인, 그 사인의 책이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12장 말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선 이제 그 영광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그런 영광의 예수님의 영광에 관한 책이다. 그래서 Book of Glory라고 해서 13장부터 20장까지 그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2장부터 12장까지 이제 표적을 실은 그 일련의 기사들을 쭉 만나게 되는데 뭐 가나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전을 부정하시는 사건, 그 다음에 또 니고데모 사건 3장이죠. 4장에 사마리아 여인,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중풍병자 고치시는 사건, 6장에 오병이어의 사건 이렇게 쭉 나갑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표적을 담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향한 표적입니다. 근데 무언가를 향한다고 할 때 그 향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향한 대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을 보시면 1장 말미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만났는데 이제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예수님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49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잘한 고백이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 약간 석연치 않은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야, 네가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깨달았니? 정말 잘했어. 정말 좋은 고백을 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좀 다른 말씀을 하셔요. 50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무엇이 이보다 더 큰 일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한 그 나다나엘의 고백의 그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지도자로부터 뭐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유대교에서 믿고 바라는 그리고 오기를 원했던 그 메시아는 바로 메시아가 도래하면 자신들을 이 세상에서 높여주고 그리고 이 세상을 호령하면서 다른 민족들을 다스릴 그러한 민족으로 세워줄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의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높여주실 임금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만 한다고 하더라도 대단한 일이죠. 사실은 유대 민족 입장에서는 대단한 일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배 아픈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는 유대교 범주 안에 갇힌 자가 아니야라는 뜻입니다. 유대교 성전, 유대교의 율법, 유대교의 창시자 모세, 유대교의 문화, 전통 이런 것에 갇힌 자가 아니야라는 뜻이죠. 더군다나 역사도 이제는 더 이상 이 기존의 역사가 아니야. 이 역사 내가 어떤 자로 어떠한 메시아로 오는가 그것을 안다면 새 역사가 쓰여질 것을 분명히 알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기에 세상을 호령하는 메시아가 온다고 믿는 그런 어떤 세계 최고의 믿는 너희 유대교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고 능가하고 초월하는 그러한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생명의 본질의 세계를 열어줄 그 나의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진실로 진실로 이 아멘 아멘 두 번 반복된 말이죠. 이 아멘은 끝에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의미에서 아멘인데 아멘 아멘 하고 이것이 문장 첫마디에 오면은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의 분명한 그 예수님의 그 결심과 그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이어서 하늘의 생명 즉 인간 본질에 관한 생명 신적인 생명 우리에게 내재된 욕구가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늘과 땅에 오르락내리락 자유통행 해서 이 땅을 그 생명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라는 바로 그 일을 보리라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요한이 이런 유대교를 능가하는 예수님을 일관되게 이제 Book of Signs 이 표적의 책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요한복음서를 받아보는 그 독자들이 물론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그 바리새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다라고 해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죠. 삶에 대해서는 경건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들이죠. 그때 당시로는 모든 존경과 인정을 한 몸에 받던 자들입니다. 더군다나 말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통했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교는 이렇게 우월한 종교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됐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아주 얕은 상태에 있는 지금 이 교우들이 자꾸 위축되고 그리고 주눅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맞아, 우리가 믿었던, 옛날에 믿었던 유대교가 그게 대단한 종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교의 모든 것을 뛰어넘고 초월하고 능가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지금 계속해서 주목하게 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2장부터 주목해야 할 초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이 땅을,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2장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Book of Signs, 이 지금 표적의 책이 12장까지 있다고 했는데 이제 2장 들어가면 이제 이게 언제 끝날려나 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4장까지만 말씀드린다고, 이제 불안이 좀 풀리셨죠? 저녁 때 제가 12장까지 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장의 첫 번째 본론 이야기,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죠.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익숙해져 있고 또 유일하게 신봉했던 그 유대교, 훨씬 넘어서는 뭔가 사인이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잔치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식에도 뭐 술 안 마시고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유대교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큰일. 근데 그곳에 유대교 정결 예식에 쓰려고 물을 담아두는 그 항아리가 여섯 개가 있었죠. 그 여섯 개에다가 이제 물을 담으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물을 담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유대교가 담고 있는 물로는 잔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대교는 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니까 잔치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기쁨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많은 곳에서 잔치로 표현되었죠. 하늘과 땅 사이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사자들의 역사, 즉 성령의 역사가 가나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잔치가 잔치답게 한 것이고 잔치가 기쁨과 희락에 넘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잔치를 가리키는 표적의 사건, 사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11절에서 말합니다. 2장 11절에서 말합니다. 자, 바리새인 이하 유대인이 말하는 민속 메시아보다 훨씬 더 풍성한 본질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메시아임을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그 기존의 메시아관에서 나왔다,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열어주시는 분이로구나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메시아를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2장 후반에는 아주 유대교에 정면 대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2장 후반에 성전을 부정하시는 사건이 나오죠. 이건 청결이 아니라 부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적어도 공생애 동안에 돌성전을 청결하게 사용하셔가지고 다시 사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는 내가 성전의 실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전의 실체인 나를 가리켜왔던 구약의 성전은 이제 그 임무를 다 했고 그리고 그것은 다 이제 그 소명을 다한 것이니까 이제는 내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 후반부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성전과 율법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과도 같았던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성전과 율법, 이것에 대해서 유대교의 돌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내 몸이 참성전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설명은 참 필요하고 그 배경을 아시면은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유대교보다 훨씬 더 능가하고 또 파격적인 그런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시간상 다 설명을 못 드리고 다음 기회에 제가 올해 중반이라든지 후반기에 돌성전과 참성전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성전과 율법은 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죠. 거기에 더하여 가장 중요한 인물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는 말하자면 유대교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한 사람,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긴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솔로몬이 옛날에 성전을 지었을 때를 회상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7장 4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엇이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모든 곳에 무소부재 존재하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성전 안에 갇힌 그런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더군다나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그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메시아 하나님이신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돌성전에 집착하고 있느냐? 그것이 성령을 담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그 돌성전 뒤로 물러나게 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헤롯 왕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나시기 전부터 왕위에 있었던 헤롯 왕입니다. 유대 땅의 왕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 황제로부터 왕으로 임명을 받고 나서도 3년 동안 그 왕의 자리에 즉위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거센 반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이 에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뭐 이방인이 우리의 왕으로 와? 말도 안 돼. 이건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문제다. 그리고 결사 반대했습니다. 바리새인들까지 뭐 지도자들 이하 백성들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근데 영리한 헤롯이 한 제안을 했을 때 이들의 그 격렬한 반대의 쌍수를 일격에 허물어 버렸습니다. 어떤 제안이었습니까? 성전 지어주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제가 뭐 듣기로는 300m 곱하기 450m, 460m 정도 된 본전만 그렇게 큰 성전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큰 성전입니다. 46년을 지어도 다 완공 못할 정도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거기에 반해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엄청나죠. 바로 여기에 우리 메시아가 도래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헤롯이 돌성전을 지어주겠다라는 그런 그 제안 때문에 그 이방인이어서 자기들의 그 자존심과 생명을 걸고 있었던 것, 그것과 이 성전과 트레이드한 것입니다. 트레이드. 막 바꾼 것이죠. 그리고도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러한 돌성전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분을 무시하니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대단함, 위엄 이런 것을 과시하는 돌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유대인들이 거기에 집착된 나머지 그냥 그것을 신봉하고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것을 스데반이 지금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성전 시위를 통해서 뭐 노꾼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뭐 다 동물들 쫓아내고 그죠? 장사치들 다 쫓아내고 하신 얘기 아시죠? 그것을 사인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쫓아내시고 한 그 사인이 뭡니까? 예수님은 참된 메시아, 참 성전이다 이런 말씀이죠. 3장으로 넘어가시면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죠. 율법의 정통한 자입니다. 그런데 거듭남이 실제의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영적인 차원에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거듭남이라는 것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땅에서 일어나는 그 일조차도 정통한 율법학자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답답해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이 거듭나게 한다. 위로부터의 생명을 받고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려서 살게 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이런 거듭남에 대한 열등한 차원, 그것이 유대교의 차원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으로 가시면 사마리아 여인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던 곳은 유대교도 배척하던 땅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땅.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던 삶은 유대교가 받아들일 수 없는 비도덕적이고 난잡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들은 악유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 일소에 붙이셨죠? 그리고 유대교는 버려도 이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 또 그 여인은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무조건 다 받아주신다. 이런 새로운 차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장소가 어떠하든지 내 삶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불문에 붙이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도록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메시아라는 말씀이죠. 제가 지금 말씀을 맺으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요한의 공동체의 교우들이 가장 크게 공격받았던 그 유대교의 우월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서 그것을 반박하셨고 또 다르게 보셨는가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유대교보다 더 훌륭하고 더 나은 종교를 만드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생명의 세계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유대교 가지고 이렇게 씨름을 했다면 오늘날에는 무엇일까요?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속한 어떤 사상, 어떠한 종교, 어떠한 철학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것처럼 새 생명의 세계를 열어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라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은 삶의 체험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듣지 못하면 모르는 것이고 못 알아들으면 이거 깨닫지 못하고 이거는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거듭난 자라면 분명히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성경의 증거를 믿고 그리고 기대하고 나의 삶에서 모든 것에 능가하시고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메시아 되심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경험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특별한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셨죠?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그런 여인들까지도 모두 베데스다 연못가에 버려졌던 그 병자들까지도 전부 다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에 들어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 속에는, 이 생명 속에는 죄사함의 성취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죄사함에 대한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일시적인 그 죄사함에 대한 그 기쁨만 맛보았을 뿐입니다. 이 죄사함의 온전한 성취, 즉 하나님의 용서가 인간을 어떠한 생명의 차원으로 이끌어주는지 그것을 생각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끌려간 용서의 차원에서 누리는 그 큰 자유함, 풍성한 유업으로 이끄는 그 부활의 능력, 새롭게 열린 삶, 은총의 무한함, 생명의 지속적인 열림, 이것으로 인간 안에 내재한 욕구가 성취될 수 있다, 만족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우리 모든 욕구는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함으로써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궁극적인 완전함과 행복을, 행복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붙여잡고 그리고 확신 있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인간의 모든 욕구는 결코 사라지거나 경감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영혼의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목마름과 무엇인가를 소망하는 동경은 점점 더 타오르는 것을 아실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 되심으로 우리 삶의 진정한 만족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영적인 차원에서의 확신과 체험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목마름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물로 받고 그 세계에 들어가야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어떤 정황에서도 예수님은 과연 내 인생의 누구신가? 은총의 시대가 다 할 때까지, 자, 이 은총의 시대는 마감될 날이 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입니다. 은총의 시대가 다 할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고 배우기를 원하는 그 대상은, 그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참된 메시아 되심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는 잿빛으로 희미하게 그려진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지금부터는 정말 무지갯빛으로 충만한 밝고 영광스러운 빛을 드러내시는 참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같이 기도